간단하게 소개하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예배 마치고 막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도착됐습니다.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서울교회 위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 하나님, 어떻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혹시 마음에 부담될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 그 말씀 주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왜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늦지 않게 빨리 회개하세요. 예, 빨리 회개하세요. 예. 제가 우리 마을 분들에게 잘 쓰는 말, 좋은 말할 때,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설교 제목이 들풀리에 깃든 사랑이에요. 자, 들풀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들풀리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들풀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예. 강원도 홍천에서 그 들풀을, 그 향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신 분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주시면. 홍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죠? 예. 거의 없어요. 여기가 또 강남구 대치동이잖아요. 예,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꼭 내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죠? 시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관계된 분이 있나요? 홍천에? 예. 우리 남자분들은 주로 이제 홍천 하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군대 혹시 홍천 나오신 분 있나요? 아, 군대도 없어요, 여기는요? 아, 저기 계시네요. 예. 군대, 홍천, 11사단, 맞죠? 예. 홍천 하면 11사단이에요. 제가 홍천에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 고향은 제주도예요. 진짜 제 고향은 제주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 올라왔거든요. 육지로.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저를 홍천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어요. 제주도 분은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제주도. 오늘 안 오셨네요. 제주도 분안 오셨어요. 우리 여기 홍천 출신, 우리 군대에 이렇게 제대하셨는데, 우리 저분이 우리 서울교회에 가장 찬란한 빛나는 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박수 한 번. 예, 격려 박수 한 번. 예. 저러면 안 돼요. 박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예, 인사를 꾸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예. 예. 들풀 위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들풀은 농부의 돌보심을 받지 않습니다. 들풀은 하나님의 돌보심만 받습니다.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풀을 이렇게 입히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들풀은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농부의 돌보심, 농부의 도움이 아니에요. 밝은 태양, 진주 같은 이슬, 비단 같은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들풀을 돌보시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들풀.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게다 들풀이라고 우리가 명령해요. 맞아요. 들풀은 무명이에요. 그런데 그 들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요. 하나님만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 들풀이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들풀이에요. 그래서 들풀이에 깃든 사랑이라고 제가 책도 썼어요. 책 제목이 들풀이에 깃든 사랑이에요. 그 들풀과 같은 무명인 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왜? 그게 들풀의 특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마을 이름이 도심리예요. 도심리 교회거든요. 근데 원래 그 도심리라는 그 마을은 그 십자가 열 십자예요. 그래서 도십리, 십리 길을 가야 다른 마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산골짜기 있는 마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도십리, 열 십자를 써서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었죠. 그때 그 군청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우리 마을에 그 길의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제가 반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반장이 저한테 문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십자 말고 마음심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도심니 풀면 길도자 마음심자 마을리자 즉 마음의 길이 있는 마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반상회 때 우리 마을 이름을 이제 도심리로 할 겁니다. 마음의 길이 있는 마을. 뭐 좀 시적이잖아요, 그죠? 예, 마음의 길이 있는 마을. 이렇게 멋진 동네 이름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마음의 길이 있는 마을이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뭐다? 길, 그죠?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길은 누구? 예수님.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점잖아. 너무 경건해서 그러신지 반응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눈. 제가 물어보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경건하신 것 같아요. 자, 마음의 길은 누구? 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예수님이 있는 마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을은 예수님이 있는 마을, 예수 마을, 예수 마을로 우리 마을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들풀인 저의 꿈이에요. 저의 꿈은 우리 마을 전체가 다 들풀이 되어서 농부의 돌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 받는 우리 마을 주민들, 영혼들 또 우리 마을이 예수 마을이 돼서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들풀의 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될 것이요. 우리 도심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느 순간 홍천의 도심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100% 다 예수 믿는 마을이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3년, 2024년 해가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흥분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제가 21년째 됐어요. 제가 그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저는 사실 처음에는 해외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다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 선교 공동체 운동을 하다가 저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땅을 좀 사고 집을 짓고 저하고 같이 세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선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운동을 선교 공동체 운동을 시도하려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마을 분들을 만나고 또 내가 누군지 묻고 하니까 자연히 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숨길 수 없어서 얘기를 해야 됐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을 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웰컴. 단군 이래 우리 마을에 막 목사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와, 목사가 들어왔다고? 환영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완전 반대예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해야 된다 이건. 감히 목사가 어디 우리 마을에 들어와. 해가지고는요 완강히 저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제가 들어가는 그곳에 바위, 통나무 이런 거를 막고 출입을 아예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마을 어르신들을 한 번 한 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 선교 공동체 운동하려고 왔어요. 자, 이분들이 선교 공동체가 뭔지 몰라요. 공동체가. 그래서 공동체가 뭐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이야기를 장애인들 모아놓고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면 기도원 같은 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아닙니다. 장애인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분들하고 다 같이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있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첫째, 장애인들을 수용하지 말 것. 둘째, 기도원을 세우지 말 것. 셋째,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보니까 저에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분들하고 이제 약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도장까지 찍고 있잖아요. 약속을요. 그리고 이제 반상회가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 당시 반장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우리 반원들 주민들 다 있는 앞에서. 당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 그런 요구했을까요? 제가 누구니까? 목사니까 분명히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거의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요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주민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네,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있죠, 속으로. 내가 말로는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과 행동으로 전하겠다. 그때 그 결심을 제가 딱 가졌어요. 그 결심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놀라운 선교 전략이 되었는데 이것을 선교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선교 시간에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로 전하겠다. 이것이 저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하고 함께 우리 마을 가정, 지금 35가정, 우리 마을 주민이 45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 35 되는 가정을 한 가정씩 방문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일손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농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거리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예. 밭에 들어앉아가지고 김만 매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가서 그 밭 일도 해주고 어려운 일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명칭하기를 지역 섬김 예배로 했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선행과 나누어주는 것을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선행과 나누어주는 것 자체를 제사로 보았어요. 예배로 본 거예요. 그처럼 저희가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지역 섬김 예배로 보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소중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 영혼들을, 한 가정가정들을 방문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아,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완고했던 분들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완고한 어르신들도요. 같이 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같이 일해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몇 번 하니까요. 마음의 문들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들이 저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기 시작한다라는 걸 느낀 게 제가 그곳에 간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시골에는 아직도 있죠. 정월 대보름날 거리 제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이렇게 상에다 갖다 놓고 거기 귤, 시루떡, 또 이렇게 촛불도 켜놓고 북어 이렇게 갖다 놓고 1년에 우리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풍년을 위해서 그 정월 대보름 거리 제사를 지내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큰 소나무 밑에다 그 상을 해놓고 지내거든요. 정월 대보름이 됐어요. 집에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마을 주민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면 벌써 술을 잔뜩 드시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막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오늘 우리 마을 거리 제사 있는 거 아시죠? 안다고. 목사님 오늘 거리 제사에 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세요. 물론 대표기도라는 말을 안 해서 제가 이제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그 제사 지내는데 대표기도를 저보고 해달래요. 이게 지금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표기도 이게 성교학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그죠? 가야 돼요? 수준이 보통이 아니네요. 예. 네. 제가 하나님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하는데 응답이 즉시 왔어요. 가라. 가서 기도에 복음의 내용을 넣어라. 와, 너무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다 모아놓고 저보고 와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지금 준 거예요. 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거리 제사 지내는 데로 갔어요. 소나무 밑에 우리 동네 소나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갔더니 역시나 제사상 이렇게 놓고 돼지머리 아시죠? 허여멀고 원한 돼지머리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벌써 몇몇 분들은 거기다 절을 해가지고 그 10,000원짜리 이런 거 있죠? 막 말아가지고 입에다가도 이렇게 쑤셔놓고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쑤셔놓고 그냥 돼지가 좋아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네. 시루떡 그 다음에 귤, 북어두말 제가 갔더니 아까 온 그분이 마을 분들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모여주세요. 여기저 끝에 있었던 분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 앞에? 돼지머리 앞에. 네. 여기 돼지머리 제사상 앞에 있잖아요. 빙 둘러 이렇게 앉아요. 여러분 저희 마을은 있죠? 12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 가장 큰 보름달이죠. 그 보름달이 우리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을 받은 이 돼지는 좋아서 웃고 있고 마을 분들은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리고 이게 산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한번 내잖아요. 그럼 이게 메아리 돼요. 메아리. 그래서 홀리 보이스가 돼요. 홀리 보이스. 거룩한 보이스가 돼서 이렇게 올려요. 네. 그래서 다 모여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 목청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 보름달한테 빌려고 하는 거 아시죠? 보름달의 기운을 좀 받으려는 거. 예. 그래서 뭔가 그 복을 좀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름달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럼 보름달에게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이거 하나님이 더 높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식물이 뭐가 있어요? 제사상에 귤이 있잖아요. 귤. 그 다음 시루떡. 동물은 뭐가 있어요? 돼지머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 이게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있어요? 거기? 북어 두 마리가 있잖아요. 이 북어 두 마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자,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자 농사 풍년되게 해주세요. 고추에 탄저병 없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 잘되게 해주세요. 고구마 농사 잘되게 해서 식물들 다 부르면서 농사 잘되게 해달라. 돼지도 새끼 많이 낳게 해주시고 우리 소도 새끼 많이 낳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병들지 않고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 손손들마다 그들이 하는 사업 그들의 가정들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돼지 머리 앞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아멘!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서 주소 들은 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너무 우리 전도할 때 있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요 다 주소 들었어요. 예.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알든 모르든 어떻게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아멘을 이들의 고백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났더니 우리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님 신령끼가 있더라. 여러분 신령끼라는 말은 어디 쓰는 건지 아세요 혹시? 예? 주로 무당이나 아니면 점쟁이들한테 쓰는 거예요. 신령끼.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의 용어로 제가 이제 신령끼가 있다. 왜 신령하다고 봤을까요? 고요한 달빛 아래 목청껏 막 했더니 그 목소리가요 아 좀 신령하게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뭔가 압도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에서 신령한 자로 딱 등극했어요. 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는 있죠 추수감사절 때 우리 마을 분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려요. 다 같이 자기 추수한 거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요. 예배 마치고 오는데 그 우리 마을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제가 인사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오더니 저를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퐁 허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랑해요. 와우.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도 안 들어봤는데 저한테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랍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사랑해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죠. 아저씨가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더 놀라워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신입니다. 제가 신이 됐어요. 신령한 걸 넘어서 신이 되고 말았어요. 예.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신은 정말 신령해.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와. 그죠? 당신은 신처럼 같은 신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비춰질 수만 있다면. 근데 지금 우리는 반대 아닐까요? 반대.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반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마을 분들이 저를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간 지 8년 되던 해예요. 반상회를 열었어요. 열어서 그 해, 그 다음 해 이제 그 마을 일꾼들을 뽑는 그런 해예요. 그 반상회에서 저를 만장일치로 박수로 마을 반장으로 선출했어요. 만장일치로 박수로 반장으로 선출했어요. 이런 박수를 좀 쳐줘야 돼. 왜냐면 이게 박수로 그랬잖아요. 그죠? 예. 좀 센스 있게 박수로 제가 반장이 됐어요. 지금까지 12년째 최장기 반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저를 반장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이제 마을 식구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마을의 리더로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당신은 이제 우리 마을의 리더입니다. 우리 시골 분들은 있죠? 반장, 여러분이 이 서울에는 반장이 거의 무의미한 존재지만 농촌은 다릅니다. 예, 농촌은요 거의 어른 대접을 해요. 어른 대접. 마을의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아요.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거 농사일을 위해서 이렇게 돌봐주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장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이제 반장이 돼서 그분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마을에 저의 애인이 셋 있어요. 셋. 저의 애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첫째, 과부여야 한다. 둘째, 75세가 넘어야 한다. 과부면서 75세가 넘는 분, 그분들을 저의 애인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요. 그분들하고 같이 외식도 하고 또 좋은 곳에 있으면 같이 구경도 다니고 특별히 어버이날 같은 때는 제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접을 해드려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마을에서 그래도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룹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외된 그 그룹에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아,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은 목사님이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돌보아 주는구나 라는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를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불쑥불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말이 나와요. 어? 왜 저기 과부집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려? 저 양반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들락날락거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 아, 목사님 뭔가 꼭 해야 될 뭐 일이 있으니까 하셨겠지. 이렇게. 제가 반장으로 있죠. 마을 그 주민들 집을 방문하잖아요. 밤 9시 이때 뚝뚝뚝 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환영해요. 아이고, 반장님 오셨어요. 뭔가 도울 일이 없나, 나를 도와주려고 오지 않았나, 이런 마음으로 저를 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장회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저희 그 제가 우리 마을에 이제 또 들어간 지 한 6년째 되던 해였어요. 저희 마을 분 중에 한 분이 칠순 잔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잔치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분도 술을 잔뜩 약주를 드셔가지고 저한테 먹을 걸 막 주면서 드시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저를 붙잡아서 앉히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마을에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제야 뭐가 조금 그죠? 예, 예. 자, 이거 뭐 하자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하자는 말.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그런데 술이 너무 취하셨기 때문에 칠순이고 이게 지금 술기운에 하신 말인지 지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아저씨, 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를 보았다는 거예요.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큰 마을이 아닌데 작은 마을인데요. 친척 간에도 싸워서 원수 등져가지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 안 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니까 아, 저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한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합시다 해서 시작한 게 도심리 교회예요. 그 아저씨는 저희 교회 첫 세례자가 되었고요. 집사님이 됐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도심리 교회는 목회자인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마을 주민에 의해서 도심리 교회는 시작됩니다. 아, 이게 중요해요. 네. 왜? 그들의 눈에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인간적으로 더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거기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서울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이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 이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나는 물론 이것의 방법적인 것들은 우리 서울교회 나름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리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어요. 현재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월 대로부름마다 거리제사 있었다 그랬죠? 없어졌어요. 자연히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거리제사의 참 출석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우리가 뭐 하는 일이냐, 이게 추워 죽겠는데, 정월대부름 추워요, 이거 뭐 하는 일이냐, 이게 청승받게 하면서 그냥 제사상 뒤엎고는 끝냈어요. 예.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들이 다 끝내요. 예.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빛과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물러간다? 어둠이 물러간다. 죄악이 물러간다. 그래서요, 거리 제사가 자연히 없어졌고요. 우리 단오제라고 있어요. 시골에는 단오제도 단오축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막 이게 아니라 그날은 우리 마을 잔치하면서 동네 어른들 다 같이 모셔놓고 흥겹게 그날 하나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로 바꿔갔어요. 그리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행복한 마을로 만들자. 네 개의 분과를 두었어요. 자연환경, 주민화합, 농가소득분과, 문화예술분과 이렇게 둬가지고요. 그 안에 각 부장들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마을이 될까 하는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계획하고 하고 있어요. 전체 임원이 9명이에요. 그 9명의 임원 중에 6명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회의하잖아요. 우리 마을이 좀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아멘. 예. 그 회의가 사실은 제가 우리 마을을 어떻게 행복한 마을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도,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그 안에 반영이 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정말 초라하고 작고 부족한 저희 교회지만 하나님이 들풀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해 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마을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45.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25명이에요. 지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힘쓰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부분의 주석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적인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외치셨을까? 아마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왔는데 지금 나는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호소하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리셨다는 말이 과거, 현재, 미래, 언젠가요? 과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했어야 됐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셨나이까로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과거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번역본에도 보면 과거로 되어진 번역본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육체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왜 나를 과거에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과거에 버리셨죠?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그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과거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께.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의 이 십자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오직 너의 십자가로만, 너의 십자가로만 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기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맞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호소가 그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 똑같은 말씀인 거 아시나요? 다윗의 외침이었어요. 다윗도 동일한 외침을 외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비전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꿈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왕국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외침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쳐야 됩니다.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과거에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곳에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외치셨던 그 외침과 동일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십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다윗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풀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천 도심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풀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들풀은 어떻다고요? 농부의 돌보심을 받지 않아요. 들풀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보심을 받는다고 하면 맞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